야고보서 2장 25, 26절 말씀 같이 우리 읽을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라합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2장과 6장에 등장하고 신약에는 3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어찌 보면 최초의 이방인 가운데 회심한 주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낸 믿음의 소유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혈통적 할머니로, 예수님의 할머니로 등재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신약성경의 처음 책인데 참 재미있는 의외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족보가 나오는데요. 누구의 족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특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 인용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것이 자주 등장하죠. 따라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유대인의 관습상 법정에서 여자들이 한 말,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거 효력을 가진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자의 말은 법정에서 효력을 갖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의 신분이 비하된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누구입니까? 다말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비정상적인 관계죠. 5절에 보면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 야고보서 본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바세바라는 이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무엇을 강조하려고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륜 관계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적인 내용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름이 명시된 이 세 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세 명의 이방인 여자들은 그 삶의 출발 자체가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힘든 환경으로 어둡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한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게 옳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이 창조 세계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각 사람이 내린 선한 것, 좋은 것, 합당한 것, 합법한 것, 그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이 옳다, 나 이거 좋아한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흔든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세 명의 여인은 다말, 라합, 룻, 이 사람들은 우리 기준에, 유대인들의 기준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 좀 비상식적이고 이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마음을 흔든 무슨 요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공통적으로 이 여인들 다 시작 자체가 어두웠어요. 안 좋은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힘든 환경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것에 대한 자기에게 분복으로 할당된 무언가에 대한 거룩한 집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세요. 자기에게 다가온 분복을 놓치지 아니함. 그 반면에 이와 극단적으로 반대에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남자인데요. 자기에게 할당된 복이 있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장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뭔가 큰 가치를 지닌 단위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할당된 이 분복을 장자라는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그를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하는 어떤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우리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소중하게 자기 것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님께서 그러라고 응원하고 계신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놓아버리는 그 행위를 망령되게 보셨고 어떤 여인은 시작 자체가 음울하게 우울하게 불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 놓으신 작은 복이 있었어요. 그게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확 붙잡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이 움직이신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재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다룰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을 건너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그 성읍이 있는데 그게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동물들, 문화, 환경, 공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시각 자체 이제 타락 정도가 또 도를 넘어서서 이제 헤렘의 상태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견디지 못하는 어떤 선언해버리는 상태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일 헤렘 하면은요, City of Doom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여기서는 존재해서는 안 돼. 그래서 남녀노소 양 염소 그리고 나귀 가시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은 그러한 헤렘의 상태로 들어갈까 우리는 짐작을 못해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더 이상 여리고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도시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떠한 죄악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멸절, 완전 파괴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지정될 정도의 타락 성읍에서 그의 이 여자의 직업 자체가 타락의 생산을 하는 그 거기에 어두움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중시키는 어떤 그 직업이에요. 우리 성경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그 혈통에 할머니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주님 나라에 가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성경 여호수아서 두 장에 걸쳐서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세 번 또 언급되었을까? 이 라합은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단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자신이 접촉한 남자들을 통해서 들은 소문이에요. 어떤 소문을 듣는가 하면은 40년 전에 큰 나라인 애굽을 초토화시킨 전능자가 계신다. 열 가지 재앙 심판으로 여리고에 비해서 이 조그만 성읍에 비해서 애굽이란 나라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로힘께서 40년 전에 그 나라를 황폐화시켰다. 그래서 바로라는 신적 존재 버금가는 바로라는 애굽의 군주가 손을 들었다. 그게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리고에 자기 집에 들락날락하는 남자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이 백성들의 엘로힘께서 홍해라는 바다를 갈랐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납니다. 이 사람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동편 남쪽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북쪽 바산 왕 옥을 쳐부셨다는 것을 얼마 전에 듣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다루지를 않지만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니까 철침상, 근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코핀, 관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어쨌든 침상이든지 관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 사이즈가 보니까 4.5m by 2m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바산 왕 옥 4.5m, 2m 길이, 관이, 사람 한 사람의 관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이 바산 왕 옥이 굴복했대요. 40년 전에 들리기 시작한 소문이 맞구나. 여호수아서 2장 잠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는데 보니까 여자를 사기 위해서 들어온 남자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스파이였던 것이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 떨었던 그 민족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화가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이 가나안 땅 말을 하는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들을 숨긴 라합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신적 대상을 바꿉니다. 이 섬기는 대상, 충성의 대상을 바꿈.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경배함, 자신을 드리는 행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라합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friendly welcome 이래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friendly welcome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여리고의 군주는 생각한데 잔악한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집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여리고 군주에게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줬다는 소식이 발각이 되면 이 여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이스라엘의 엘로힘께서 훨씬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friendly welcome 하면서 훨씬 더 잘 보이고자 했어요. 여리고의 군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히브리서도 그러고 야고보서도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스파이 정탐꾼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정탐꾼에게 잘해주는 것. 전능자 하나님께 운명을 의탁하기로 한 이 라합은 그의 강한 믿음을 정탐꾼에게 그 스파이들을 잘해줌으로써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군주에 대한 배반은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충성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운명의 예리고 성읍의 이 여자, 이렇게 생애를 망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가 다윗의 계보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계보에 등재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크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잠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출발 지점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는 출발일수록 왕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커집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분명하게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형편없는 출발, 절망적인 환경에 대한 원망과 묵상을 중지해야 돼요. 어둠의 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너의 삶에 허용한 이 환경을 봐.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를 향해서 여러분은 명령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닥쳐오라고.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묵상하고 말하고 생각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머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과 만남을 그것 때문에 생각의 발목이 잡혀요. 과거 경험이 내 생각의 회로 속에서 계속 머물도록. 자꾸 리플레이하는 것을 여러분 허용하시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훔치도록, 인생을 절름발이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이에요. 원수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훔치기 위해서 자꾸 잘못된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추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는 이 생각 회로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보여주면서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4, 3, 7, 9 요새는 일을 보여주면서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다른 그 3 생각하다가 이게 딱 보면 두 개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5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5로 채우는 거예요. 5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미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만남,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전투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 전투적으로 내 삶 가운데 밀려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싸움하듯이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분복을 주장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주장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2장 12, 13절에 보면은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요구해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하나님 그 엘로힘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나 살고 싶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분복인 가족 형제들도 같이 살려내기를 원한다. 당신을 조치해다오. 당신의 하나님께 말씀해다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게 허용된 분복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 나에게 할당된 산지가 내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이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님께서 그것을 분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시려 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출발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라합처럼 그런 엉망인 출발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힘들고 어둡고 그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라합처럼 형편없는 출발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출발 지점이 어땠든지 삶의 어떠한 내 삶 가운데 어떤 경험이 있었든지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라합이 믿었던 이스라엘의 엘로힘이 지금 내게 얼마나 큰지가 문제예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작은 문제가 내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작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상 같아도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엘로힘이 대상처럼 커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라합이 믿었던 이스라엘의 엘로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긴 시간은 기도하지 못하겠지만 한 20분, 25분 정도 기도하는 그 사이에 약속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오.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할당된 어떤 분복에 대해서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님의 약속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하시오.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주님의 도움을 크게 입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주님께서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빕니다. 아멘.